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며 또 돌보시는 주님, 저희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으로 삶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에 거스리는 모든 것을 밝히시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이 소개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어렸을 때 그가 정말 왕으로서 될 어떠한 자질이나 어떠한 여건도 그가 갖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그를 왕으로 세울 생각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사실 파란만장한 삶으로 들어갑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삶은 왕으로서 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왕으로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 많은 일들을 치루어야 됐습니다. 억울함도 당하고 전쟁도 많이 하고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을 많이 겪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또 많이 찬양한 그 찬양의 고백을 가장 많이 남긴 그러한 사람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집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무슨 범죄가 아니라 그 자기 부하의 우리아라는 충복의 그 아내를 탐내가지고 그 아내를 범하지요.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가 수태하자 그것이 드러날 것을 그 겁내가지고 그 충복 우리아를 전쟁터로 위험한 곳으로 몰아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그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과 다윗의 집을 축복하는 말씀도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남을 축복하는 말을 전하기는 쉬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말씀은 들어서 기뻐할 것이니까 전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하심에 대해서 그 가서 전할 때는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해요?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해도 지체들이나 이웃 형제들에게 권면을 해도 그것이 사랑의 권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거꾸로 이쪽이 봉변을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원수 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면 상대방에게 구원이 되지만,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뭐예요? 이쪽을 적대시하게 되고, 관계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것이 좋은 내용에 뭐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용서해 하는 말을 전하기는 쉽지만, 응?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거를 하기는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상대방이 지금 잘 나가는 왕입니다. 그냥 온 백성이 앙망하고 추앙하는 그런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와 함께 하시다는 거를 만민이 아는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왕이 누구도 그 왕을 야단치거나 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서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을 때그 왕에게 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한 사람이, 한 신하가 가가지고 그 말을 전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떠한 왕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만, 그러나 나단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예언자, 예언자라는 것이 앞에 일을 말한다는 예언자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은, 그러니까 맡겨진 그러한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자 하면 점치는 사람처럼 우리가 모르는 앞에 일 갖다 물어보는 거를 예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원래 예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도 아시고 하니까 장래 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예언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단이 가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지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 하 1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뭐다 아는 스토리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어 와서 저희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를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느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이제 대접한 거죠. 위하여 잡았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오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이렇게 말하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객관적으로 봤을 때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였어요. 근데 바로 당신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형제들의 눈에 티는 잘 압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 아는데 자기 거가 되면 잘 모르는 게 많아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일, 그리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일로서 내 바램이 말씀하고 다른 바램이 있을 때는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하고 또뭐 앞으로 장래일을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하나님으로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아이들이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린 그렇게 키워야 된다. 보내야 된다. 소위 말하면은 주의 훈계와 그 교양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가 그 아이에게 대한 바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예쁘고 훌륭해지고 또 공부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잘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시켜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 뭐 여러 가지 간섭이 들어가고 주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는 어디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됨을 남에게는 적용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자기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걸돌하게 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뭐 상황이 이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모두들 그러니까 하면서 우리는 자꾸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얘기할 때 아니 모두 다 하고 있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죄공장으로 죄밖에 질 수가 없는데 라고 죄를 생각합니다. 뭐 사실이에요. 뭐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도 없고 우린 죄공장이고 우리 행한 거 나 행한 거 죄뿐이니 밖에 정말 없어요. 그러나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떠한 조그만 죄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를 단절시켜요. 그리고 그 죄는 죄를 또 납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러한 그 소위 말하면 죄는 금방 우리를 암흑 속으로 데리고 가요. 어둠 속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우리가 모르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알아야 될 거를 모르게 돼버려. 내 죄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남의 죄는 이 세상 다른 사람들도 남의 죄 보는 건 잘해요. 근데 자기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 깨닫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그것을 하나님한테 정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질 않습니다. 자꾸 변명하고 감추고 그리고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남 걸고 넘어지고 세상 걸고 넘어지고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죄를 죄로 토해내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데 있습니다. 죄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모두 다 가진 거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손가락질 할 수 없고 돌 던질 수 없는 것이 그 나도 사람이니까 같은 주제니까 같은 수준이니까 우리가 뭐 뭐 묻은 게 뭐 한다고 그거를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에 비례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무겁고 가볍고로 따지지 않습니다. 농도도 상관없어요. 죄는 그냥 죄일 뿐이에요. 근데 죄의 결과가 뭐냐 하면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돼서 죽는 줄도 모르고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죄에서 죄로 이끌려가는 것이 죄의 무서운 힘이에요. 다윗이 뭐 젊은 여자가 목욕하는 그러한 씬을 보고 마음에 정욕이 불타서 탐내게 되었다. 젊은 남자로서 당연히 갖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탐욕이 하나님 앞에 죄로 밝혀져서 드러나서 고백돼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거기서 깨끗하게 되기를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거는 어떻게 해요? 탐내는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범하지요. 왕이라는 권세를 통해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범합니다.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한 것이 수태하는 걸로 드러나니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로 더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말씀을 주고 네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답니다. 우리가 우리아의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아, 다윗이 정말 나쁘다. 다윗 잘했다 갈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나 뒤에서 수군거리고서 아, 다윗이 저랬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물론 나단이 자기의 의로 가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사람들 세상에 이렇게 가면요, 그 사람들의 죄가 하고 드러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빛이라는 건 그 사람의 내면이 비춤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 속에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을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죄가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걸 다 압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내 안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고 그래봐요. 이 옆에 사람이 괜히 비기 싫은 거예요. 괜히 힘든 거예요. 그 사람만 있으면 자꾸 내가 비교되고 찔림받고 그리고 속상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못해 하면은 다 못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게 하심으로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외모로는 사람이 비교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도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사랑할 수 있어. 나도 용서할 수 있게 돼.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비기 싫고 그 빛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은 무슨 은사의 차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시고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차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각각 다른 것이 당연해요.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하나도 안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써 권능을 갖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은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뭐 예언을 하고 병고침을 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를 삶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사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아주 초신자 때부터 살아온 그 삶 속에서의 자꾸 점검하는 그 지표라고 그럴까 그러한 말씀들이 뭐냐면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시다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다가도 지금 하나님이 계신 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선을 딴 데 돌릴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시선을 돌렸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식탁에 하나님 계신데 내가 지금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 얘기를 한다 그래도 지금 사람 속에 빠져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데 나는 그의 낯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생각 눈앞에 있는 보이는 것에 내가 지금 팔려 있다라는 이제 그런 비춤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런 점검을 자꾸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경우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셨고 어떻게 하셨을까? 왜냐하면은 나는 그것에 조차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이 이렇다든지 내 생각이 이래 내 감정이 이래 뭐 이거 다 놔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저거를 갖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저길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이게 싫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으로 자꾸 자기를 이렇게 뭐랄까 점검하게 되고 정말 네가 믿음에 섰는지 아닌지 음미하고 확인하라 그랬는데 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면 어떤 마음 어떻게 하셨을까를 자꾸 이제 나한테 이렇게 적용시킨다 그럴까? 그 비춤을 받는 그 속에서 사는 연습을 해왔어요. 그게 제가 초신자 때부터 이제껏 해오는 하나의 그 길이에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주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브레이크를 거시는 그리고 정말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는 나로서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기 싫고 이렇고 저렇고 뭐가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결국은 저에게 물으세요. 자꾸 그 나단이 그 비유를 갖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저하고 변론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질 않고 물으세요. 그래 넌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 그럼 뭐 하고 싶고 하기 싫고 뭐 복잡하게 그 내 마음에 욕을 하는 거는 결국 나 스스로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겠다는 건지 가만히 있겠다는 건지 옆으로 가겠다는 건지 뒤로 가겠다는 건지 자기의 구할 바도 잘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뭔가 내 맘대로 하겠어요 같은 그런 그 애가 막 자기 맘대로 하고자 발버둥 치는 것 같은 그냥 그런 욕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그러면은 딴 사람 다 가는데 난 가만히 있나 싶고 또 가라 그러면 왜 딴 사람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라 그러나 싶고 뭐 결국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아니면 자기의 마음의 어떤 소욕에 따라서 또상 변하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무엇이 유익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때그때 변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내가 시달리고 내가 힘들다고 펄펄 뛰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네 길이라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자정하라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고 내가 네 안에서 해줄게라고 얘기했고 다 한 건데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라고 하고서 결국은 그거 씨름하고 있는 그 결과 나는 짐지고 길 잃어버리고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뭐 다 한 모든 감정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나와 자나 깨나 죽으나서나 늘 하나 되어서 같이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뭐가 띠뚝거리고 뭐가 투덜거리고 내가 두리번거리고 내가 문제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나의 문제를 비춰주소서예요. 근데 왜 비춰주시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근데 죄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해결받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나단의 말을 듣고서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고백하며 이제 그 나단의 얘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정말 죽을 죄를 진 거예요. 그랬을 때 나단이, 하나님 당신 용서했다. 그래서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는데,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원수 사탄이 크게 회방할 거리를 가졌다. 그러니까 당신 난 아이가 죽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등을 돌리고 낯을 피해서 욕바로 해가지고 다시스로 해서 도망을 이제 가지요. 근데 바닷가에 배에 탔을 때 그 풍랑을 만나서 그가 이제 죄를 고백하게 되고 자기를 물에 던지라고 하게 되고, 하여튼 그가 그 과정 속에서 뭐 자기 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그 요나 한 사람의 범죄함을 통해서 뱃사람들이 풍랑에 같이 만나고 거기에서 같이 겪습니다. 우리 가정에 한 병자가 있으면 식구가 다 같이 겪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떠한 병을 가지면 그 증상으로 인해서 식구들이 다 같이 겪고요. 육체적인 어떠한 증상을 통해서도 다 같이 겪어요. 우리 작년부터 지금 아버지 쭉 편찮으시고 노상병원 널싱홈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이제 호스피스로 쭉 집에 놓고 계시는데, 그냥 하루하루의 병상에 따라서 온 식구들이 밤을 꼬박 새고 또 노상 들여다보다가 뭐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이 겪는 거예요. 그럼 식구니까 좋은 것도 같이 겪고 나쁜 것도 같이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 때문에 내가 겪는다고만 생각하지만 나 때문에 남이 겪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겪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누군가가 다 수고해서 내가 살아남은 것처럼, 내가 살아오는 지금 존재하는 그 삶이 많은 사람들의 수고함과 보살핌 속에서 우리가 유지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누군가를 보살피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용서하며 그 사람들이 그 저지른 죄나 병이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같이 감당하면서 겪는 거거든요. 그건 인류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싫으나 좋으나 인류는 공동체예요. 다 아담의 자손이니까. 그 아담이 저지른 죄의 그 결과들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겪고 있고, 그리고 또 서로 더 죄 짓고 더 겪고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한 것과 죄의 열매가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죄랑 완전히 이렇게 분리돼서 죄 짓지 않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구원받았으면 이제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의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새 피조물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성령으로 살면 죄를 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죄 질 수 없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고 있고 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감각, 정말 내 안에 마음에 원은 있을 때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만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이 하게 하시나니예요. 하게 하시나니가 실체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실체가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산 열매가 있고 죄를 지면 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썩은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걷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었는데 세상에서 거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 안에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그 알 수 있는 것. 평강도 우리는 주님의 주신 평강인지 세상에 준 평강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 일도 느끼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죄 없다라고 그러고 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당했어요. 왜? 죄가 없어서 당당한 게 아니라 죄를 몰라서 당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큰 소리 치고 믿음에 섰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몰라서 당당한 것과 정말 죄 없어서 당당한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 없어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죄를 너무나 너무나 알아서 죄를 다 비침받아서 벌거숭이 돼서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를 아는 거. 은혜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거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당당한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믿음으로 당당한 거 하고요. 그거는 믿음으로 담대한 거죠. 사탄에 대해서 담대한 거예요. 사탄이 참소하거나 공격할 때 담대한 거지 결코 세상의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용서해서 그 너를 죽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너는 지금 사탄에게 회방거리를 줬다. 사탄에게 네가 결국은 약점이 잡혀버렸다. 제가 아까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항상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투다가도 뭘 하다가도 이 자리 예수님이 지금 이거 보고 계시고 이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자꾸 이제 생각을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는데 그것이 제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항상 움찔하지요. 스탑해요. 내 마음이 모든 것이 그대로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말이 그대로 계속되질 못해요. 잠잠하게 돼요. 왜? 하나님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뭐가 궁시렁궁시렁 뭐가 말이 많고 뭐가 생각이 많고 뭐가 복잡하고 말씀은 단순한데 말씀은 정확한데 그 외에 뭐가 많을 때 이 복잡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죄니까 다 내게서 나온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온 것이니까 뭐예요? 정말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보다도 나 지금 가진 거 행하고 있는 거 죄뿐이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그런 나를 떠나지 않고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고 오늘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자 지금 이것을 비춰주신다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죄를 아는 것이요. 죄를 담대하게 버리고 토하고 그리고 씻음 받은 자로서 뭐예요? 그 죄를 계속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까 죄는 죄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움찔하고 스탑된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멈춘다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죄로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계속돼서 우리를 이끌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그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오늘도 인내하시고 이런 나에게 오늘도 보혈의 공로로 살려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연태까지는 뭐 힘들고 불평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하고 그냥 정말 지치고 수고하고 뭐 이랬던 그런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하지 않고 정말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로운 그러한 은혜를 맛볼 때 우리는 이제 마음이 눈같이 녹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엎드림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는 우리가 내가 깃발을 들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밝힘 받으면서 버려가면서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나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죄에서 떠나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악인의 죄를 꽂지 않아야 예수님 쫓을 수 있어요. 죄인의 길에서 떠나야 주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것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삶의 그 능력이 정말 시들지 아니하고 늘 좋은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 안에서 맛봐지고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졌으니까가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다윗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는 죄로 밝히시고 알리시고 그리고 죄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습니다. 왜 다윗이 잘못했고 바세바가 잘못했는데 왜 아이가 죽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걸고 넘어질 일이 아닙니다. 인생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아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런 거가 우리의 생각할 한도 내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원수들이 회방거리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그 회방거리를 끊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드러나서 용서받았을 때가 개운한가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게 개운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 죄 없다라고 당당하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들 죄인 취급하고 다른 형제들의 눈에 티는 보면서 우리가 있는 건 우리 자신이 지금 어둠 가운데서 몰라서지요. 저는 그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행하는 것 죄뿐이라 정말 잘한다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하는 건 다 죄인데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거는 다 나의 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기 일인데, 아무리 선으로 포장하고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뭐를 해도 포장지가 아니라 지금 알맹이가 주체가 누구냐지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부터 나와야 되고 주로 말미암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세상에다가 포장지는 예수 이름으로를 하도 거기에 내 영광, 내 일, 우리 집안 식구들, 우리 자식들, 우리 교회 다 나 중심에 무엇인가가 있으면 우리는 그건 다 거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거짓된 거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을 좇아 살려면 내 길을 우선 멈춰야 되는 것처럼 성령을 좇아 살고 주님 안에 거한되는 거는 우리가 다른 데는 거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거면 나는 그 누구의 것도 되면 안 돼요. 어느 조직의 것도 어느 사람의 것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두 주인 못 섬겨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는 아니대. 처녀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는 아니대. 그러나 아담의 자손인 우리가 시집 장가가는 일이 결국 마음이 세상 일로 분유하게 되는, 분주하게 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자꾸 떠나니까 그런 거예요. 결혼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이 깨어진 아담의 자손들이 할 수 있는 결혼은 결국은 다 자기 정욕이고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나 때문에 결혼하고 죽어도 힘들어도 뭐해도 내가 힘들면 저 사람이 나쁜 남편이고 저 사람 죽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해서 다 나 때문에 지금 뭐가 기쁘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는 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해롭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뿐입니다. 죄는 아닌데. 그러니까 주 안에서 결혼하면 그 결혼이 서로가 내 거 내 거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너를 기쁘게 하고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로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 결혼이 축복된 결혼이고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고 그러한 그 회복된 성령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지어지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왜 보통 가정하고 믿음의 가정을 구분해요? 왜 보통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구분해요? 구분될 무엇인가가 있어야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맨날 물건 먹고 싸우고, 예수 믿는데도 맨날 세속적이고, 예수 믿는데도 계속 욕심과 정력으로 이끌려서 산다면 예수 믿는다는 게 포장이 되지 알맹이가 아니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진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서 얘기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비추시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은 성령으로 뭐 어떠한 그 계기로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빛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 저는 옆에 사람들이나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제가 그게 참 예민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그것이 내가 사람들이 인류가 내게 하는 짓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배은망덕하고 무례하고 무경호하고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경외라는 거, 순종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무슨 예배, 찬양, 정말 삶이 그 사람의 속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입술로 아니면 그때그때 감정에 그때그때 선동되어가지고 너희들의 인애, 너희들의 성실은 아침 이슬 같다. 햇빛만 나면 없어지고 구름만 오면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 정말 뭐가 이래. 그 뭐가 이래가 바로 내 모습이요.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게 한 것처럼 너도 사람들에게 해라. 그런 저에게 사람한테는 제가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떠나시지 않고 내게 오직 선을 행하시고 오직 후대하시고 오직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끝없이 참아주셨는데 오늘도 사랑한다 하시고 오늘도 내 품에 거하라 하시고 오늘도 나를 바라보라 하시는데 내가 두리번거린다든지 아니면 눈 감고 있는다든지 내가 딴짓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제게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프고 뭐한지 자식이 일을 뭔가 잘못할 때는 뭐 어떤 때는 아 내 체면이 어떻다든지 어? 뭐 화내고 가르치고 다 하지만 진짜 자식이 죄 속에서 허덕거릴 때는 그런 감정 다 넘어서요. 제가 우리 아이가 10년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밖에 나가면 두르질 않고 방황하는 그러한 그 뭐랄까 병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자식이 또 안 들어오네. 그러고서 이제 저녁 때까지 기다려 찾아다니다가 밤이 돼 보면은 또 점점 밤이 깊어질수록 걱정이 되는 거죠. 오면은 야단쳐야지, 오면은 뭐 해야지. 뭐 이게 아니라 이제는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아이가 어디 계신지 알지만 하나님 제가 그 아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돌려보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새벽녘에 어디선가 탁 나타나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또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닌다는 게 애가 무슨 지가 집을 뛰쳐나갈 만큼 커서 자기가 밖에 나가서 혼자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성인이 되었다면 모르는데 어린아이가 없어졌으니까 이게 유괴를 당했나 뭐가인데 정말 이게 웬일인가 왜 이런 일이 있나 뭐를 계속 하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끝없이 배운 거예요. 막말로 그냥 길 잃은 양을 찾으실 때까지 찾는다 그런 한 단어가 아닌 삶 속에서 그 길 잃은 양을 향한 그 찾을 수밖에 없는 찾아다니 찾을 때까지 찾을 수밖에 없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과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거를 계속 삶 속에서 익혔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지 이 일이 안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지 그 아이가 그러한 것에서 해방이 되고 그러한 병이 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방랑벽같이. 그 아이하고 같이 금식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안 해본 짓 뭐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내가 죽어서 되는 일이라면 내 생명을 거두시더라도 저 아이가 그러한 방황에서 하나님 헤어나올 수 있도록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내가 죽더라도 저들이 방황해서 끝나게 하소서, 저들이 죄에서 건진받게 하소서, 저들이 정말 생명의 길로 하나님 안에서 그 보장되고 안전한 그 평강의 길로 가게 하소서, 내가 죽어서라도 저들이 살기를 원하나이다의 그 고백이 저의 삶 속에서 저의 마음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갈 때 하나님 막 울었어요. 제가 10년을 이 씨름 하다가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알지도 못했을 때, 내가 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아들을 향해서 내가 죽더라도 저가 돌아오면, 저가 그 방황에서 끝이면, 즉 그 저가 죄의 길에 계속 가지 않기를 원하는 저의 이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한 저의 마음이 되고 저의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제가 어떠한 지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저를 위해서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빠져나와서, 그들이 방황해서, 그들이 정력과 육체를 쫓는 그 길에서 빠져나와서 그 성령 안에서의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가 죽더라도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에, 저의 삶의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라면 제가 막을 게 없고 제가 거기에는 계산이 없어요. 제가 죽더라도 그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남편이 자기는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지옥가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 모두는 천국 가기 원한다가 있어요. 근데 자, 천국을 가게 하기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근데 내가 죽더라도 그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냐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나 제게 그런 마음을 부으신 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잘 있는 99마리 양보다는 길잃은 한 마리 양이 저에게는 항상 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못 놓겠는 거고, 나는 외면이 안 되고, 나는 그러니까 하고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이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시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그를 징계하십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근데 다윗이 그 아이가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나단에게 얘기를 듣고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한테 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다윗을 먹이게 하려고, 뭐 좀 먹게 하려고 할 때 그는 그걸 거절하고 금식해요. 근데 이래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우, 기도하고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뭐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애가 죽었는데 이제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리고 수군대고 있었더니 다윗이 눈치를 챘어요.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 보고 아이가 죽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고서 그 아이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그 죽었다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부터 옷을 깨끗이 입고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신하들이 어떻게 애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더니 애가 죽었더니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살려줄까 기대하고 금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셨다. 말씀대로 자기 죄의 열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르십니다. 포기한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싫어서 혹시 안 해주실지도 몰라, 정녕고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기대를 다윗이 했지만 그것이 안 되는 걸 알았을 때 다윗은 포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죄의 열매를 거둘 때, 징계받을 때 하나님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일로, 유혹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죄짓게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고자 우리를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나가도록 내버려 뒀다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하지 않게 다 능력 주셨는데도 우리가 무시한 거예요. 안 믿은 거요? 순종 안 한 거요? 안 따라간 거예요. 그 결과 거두어진 열매들인데 거기에도 또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가 변함없고 오늘도 구원의 날 은혜의 때인 것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감사가 되고 더욱 고마워야지. 하나님 왜 가기 전에 붙들어주지 않고요. 우리 아이가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결혼할 때 반대하지 않았냐. 반대했으면 그때 들었겠냐. 네. 우리는 하나님한테 왜 그때 막지 않았어요. 그때 다림몽댕이를 부러뜨리더라도 뭐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하나님 막으시죠. 하나님 그런 방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시편 51편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51편 하나하나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51편을 쓴 다윗의 삶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왜 다윗이 이러한 51편의 고백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떤 고백을 하느냐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다윗은요 죄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예요. 그는 죄를 숨기려 하지 않아요. 정말 마음이 무뎌져서 빛 가운데서 멀어져서 그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그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하는 일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사건도 그러한 사건 후예요. 그렇지만 그는 언제든지 주가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정말 모든 백성들에게 의로운 자로 칭송받는 그 다윗이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내 죄가 내 머리카락 숫자보다도 많다소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머리카락 숫자보다도 많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맑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죄에서 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고 죄로 밝혀지는 것이 싫고 죄라고 지적받는 게 싫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씻어주소서, 용서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아니 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가 왕으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왕인 다윗을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고 그 범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 높은 사람 위에는 높은 사람 있고 높은 사람 위에는 높은 사람 또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 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억울해할 거 없어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하나님에게 깨끗함을 입었으면 그런 우리를 누가 참소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든지 그것은 그대로 공평하고 순전하고 의롭고 옳으신 사실인 얘기입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어쩔래? 그래, 나 그래. 이런 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 죄밖에 못 짓잖아.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무슨 다윗이 그 솔로몬처럼 바세바하고 나 사이에서 태어난 게 솔로몬이죠. 무슨 소위 말하면은 뭐 그 간음의 결과로 태어났다는 그러한 식의 얘기가 아니라 엄마 아빠 정식적인 그 뭐 조강지처 속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인류가 그래요. 무슨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아니면은 뭐 간음해가지고 강간당해서 태어났으니까 죄 중에서 출생한 게 아니라 조강지처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당당하게 태어나서 축복받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출생하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어지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홍보다 붉은 죄, 흰 눈보다 희게 하고 양털보다 희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주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멀리 던져버렸어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게 하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이렇게 간구했다는 건 그만큼 죄에 대해서 떠나기를 원했고 씻어지기를 원했고 그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기를 원했다는 얘기지. 다윗이 이렇게 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게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하시옵소서.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소서. 하나님께서 내 뼈를 꺾으셨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스탑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를 토해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떠나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한 마음을 갖고 정직한 영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성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원함이나 다름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는 오직 성신으로서만 성령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진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어떠한 즐거움이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은요, 즐거운 심령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즐거워한다가 자원이에요. 하나님, 나 이 일을 자원합니다 할 때는 그것이 나의 원함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자원함이 된다는 건 내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면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원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자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돼요. 우리가 죄를 자원할 때 내 육신의 정욕대로 그리고 욕심대로 살 때는 그것이 자원함이에요. 그러니까 힘만 들이고 그걸 해가는 거예요. 자꾸자꾸 글로 가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자원함으로 되면은 다른 것이 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자원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 성신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원함이 옵니다. 이 자원함에 즐거움이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는 뜻을 세워주었다. 그것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주소서. 그 자원하는 심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있었다 없었다 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그러면 다윗은 죄인이지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내 죄가 항상 앞에 있던 그러한 다윗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나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 되찾고 회복되어서 다른 죄 짓는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해 주겠다 얘기해요. 그럼 죄인들이 돌아오리라. 야단 맞을 거야, 벌 받을 거야 하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은혜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원하는 마음을 줘서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거야를 그렇게 하셔라는 것을 그가 체험했을 때 그가 그것을 열매로 가졌을 때는 남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죄인들이 돌아오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피 흘린 죄가 내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거기서 건져주소서. 다시 피 흘리지 않도록.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죄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왜 죄야 라고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 뜻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지성을 주셨고 다 주셨는데 그럼 뭐야? 그래요. 그거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 꼭두각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자원하고 그 마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줬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시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건지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죄 짓지 않는 그러한 새 삶을 허락하시리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의 실체가 되었으면 나는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내 죄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훈계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수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데에 그렇게 익히며 연습하며 사는 데에 유익한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윗의 이러한 삶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살기에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예요. 그래, 다윗은 이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의 샘플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너는 어떠냐죠. 나단이 그 어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객관적으로 다윗이 알았어요. 우리도 다윗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죄인이, 그 악한이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한 일이 그런 겁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래, 다윗은 그런데 너는 어떠냐. 너의 행위, 너의 마음, 너는 어떠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라. 이거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또 세상에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나요. 다윗이 뭐 못하겠어요. 왕으로서 다 갖고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을 부인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겉모습의 형식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그 제사라는 자체보다도 상한 심령,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지요.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나의 몸의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를 조종합니다. 근데 그것을 산제물로 드리면은 내 뜻, 내 마음대로는 내 육체를 쓰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소서. 마리아가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때 성령으로 잉태되는 예수님이 그 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나는 주의 것이니이다 하고 나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잉태되고 살아 역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은 어떤 거냐면은 상처받은 심령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상한 심령은요, 이렇게 깨어진 심령이에요. 우리는 남이 나한테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것이 다 상함입니다. 그런 상함이 아니고요. 여기 상함은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의가 부서져서 우리는 상했을 때 다 남을 원망하잖아요.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상한 심령은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은 내가 마음이 그냥 그 뭐가 다 부서져서 애통해져서 내가 행한 거 죄밖에 없고 내 안에 있는 거 죄밖에 없어서 내 의가 모든 게 다 부서지는 내 마음 자체가 부인되는 그러한 상태를 상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일본 말로는 구이시 그닥가레타 다마시 그래요. 나의 영혼이 완전히 딱딱한 게 없이 그냥 완전히 부스러져서 고운 그 밀가루보다도 더 고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부서진 마음들이 낮아진 마음 하나님 앞에 뻣뻣하고 딱딱하고 뭐가 꿈틀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마음에 그리고 애통한 정말 하나님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멸시치 않는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리니 그때에야 하나님이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다.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죽으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어떤 제물? 구속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흠없고 정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제물 대신만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속해지고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제물을 드려도 어떠한 예배를 드려도 어떠한 헌금을 해도 어떠한 희생을 해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부서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 하나님 앞에 의문이 없고 하나님 앞에 굳어진 것이 없고 꿈틀거리는 것이 없고 두리번거림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부서진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찬송 중에 거하시고 나의 사랑 나의 정말 그 경외함의 대상이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려질 때 말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나의 뜻이 하나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그 굴복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때야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신다. 우리는 시간이 되면은 요일이 되면은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배드릴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을 갖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다 담을 헐어주셨는데 내가 나의 어떠한 고집, 나의 어떠한 정력, 나의 어떠한 생각, 나의 어떠한 그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다른 길을 갈 때 우리는 그것이 뭐예요?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죄한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다윗과 같은 그 무엇이 있었다면, 오늘 그 지적을 받았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고하고 죄에 떠나서 그렇게 살기를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에서 돌이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를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없는 자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보혈 안에서 받아주시고 아멘. 보혈로 인하여 정결하게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성신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자원하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모든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며 오직 주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삶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